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언제나 내 마음대로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오늘은 우리가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어린아이 때는 마음껏 화내고 울기도 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의 감정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참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부모님들에게 잘 참는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나는 상황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겠죠. 절제는 단순히 무언가를 억누르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절제와 인내를 단순히 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 마치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성격과 태도가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과 행동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세상의 악한 본성과 부딪힌다는 거네요. 선하신 하나님은 거짓말과 성적인 범죄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신자들의 삶을 결과를 열매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령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사기, 이간질, 술주정, 방탄한 생활은 이런 믿는 사람이 계속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을 추구함, 신뢰감, 온유함,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악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결국 신자들은 그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거네요.
자기의 삶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악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함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을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하지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그와 함께 교회를 돌봤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자기 삶을 정돈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잘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스스로 알아서 똑바로 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윤리도덕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잘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와 인내는 자기 심신단련과 수양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인내하고 절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절제하고 참는 것은 그런 외부의 통제나 감시나 없어지면 다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설득되면 계속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과 재물에 관한 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다투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종교조차 부패하고 이익을 얻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도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재산만 늘리는 나쁜 사람들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신자들은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마음입니다.
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네,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이 되겠네요.
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자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 친구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자동차를 타나 생각하는데 그걸 본 자전거 타는 사람이 나는 언제 오토바이를 살까 생각하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 탄 사람을 보면서 나도 자전거가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다리를 다쳐서 평생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다고 합니다.
네, 인내와 절제는 참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습인 거네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상태, 태도를 말하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이런 뜻이네요. 하나님을 닮게 되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힘이 생긴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감정 조절의 영역에서 인내와 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성급하게 빨리 말하지 말고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성급하게 말하면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 중에서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충분히 생각한 후에 하라는 말씀이죠.
네, 성급하게 말하다 보면 나쁜 감정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마음 속에는 악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인내하고 절제하는 태도로 잘 가려서 말해야 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악함을 매번 똑같이 복수한다면 우리의 손에도 똑같이 피가 묻을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가능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진짜 나쁜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겠네요. 또 악한 사람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런 선함을 도모하려는 거죠.
나쁜 사람에게 복수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그들과 별 차이 없는 악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길 때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자기를 맞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익숙함을 버렸다는 거네요.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내와 절제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말처럼 이 땅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 달리기를 시합해서 우승하는 것은 잠시뿐이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욱 참고 견디며 훈련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정도의 절제는 훈련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시합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잡음을 줄이고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절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돈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절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곧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죠.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조상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디모데에게도 주셨다고 알려주네요. 이건 인간적인 자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전달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의미인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완전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오래 참는 인내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절제하신 것을 제일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따라가고 이루어야 할 사랑에는 인내와 절제가 포함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보니 인내와 절제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인내와 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저는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절제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절제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훈련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즉각적인 만족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절제하는 자세로 악한 유혹을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절제와 인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도록 돕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두 분은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편이신가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슬 좋은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듣지 못하는 증세가 심해지자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데리고 갔죠.
사이좋은 부부이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20m 거리에 할머니를 세워두자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게 뭐요? 할머니에게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츰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5m, 3m, 1.5m.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청력이 거의 상실된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험을 끝마치고 할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게 된 할머니가 내가 6번이나 죽 먹었다고 대답했는데 왜 자꾸만 질문을 해요? 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 극적인 반전이네요. 잘 못 듣는 중세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론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귀가 잘 들려도 주변의 소리를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제대로 들은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에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사람, 귀신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흑색 선전하며 강력하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이처럼 다양하고 상이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밭의 상태에 따른 씨의 운명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요, 근간으로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만이 아니라 경고가 되었습니다.
격려와 위로와 함께 경고를 주는 말씀이면 양면성을 지닌 말씀인 거네요. 어떤 점에서 그러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말씀을 잘 경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이 많아 이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시작부터 들으라는 명령으로 강력히 도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결론에 가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명령했습니다. 비유의 처음과 나중에 반복해서 들으라는 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듣는 것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듣긴 하지만 대부분 내용을 놓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와 씨 그리고 밭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밭은 청중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과 그늘, 비와 바람 등이 적절해야 합니다. 여기에 농부가 부지런해야 하고 씨와 밭이 좋아야 하죠.
햇빛과 그늘, 비와 바람 등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씨 뿌리는 농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기에 문제없고 씨하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밭인 청중들이겠군요. 청중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씨의 운명은 결정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길거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제일 단단한 토양입니다. 너무 단단해 뿌려진 씨앗이 그대로 노출되어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뺏는 것이요.
네.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요. 사탄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뿐인 교인이 이래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분들,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생길 때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임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일단 싹은 나왔죠. 그러나 강렬한 햇볕에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믿음이네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유함도 있지만 가난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역경과 시련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씨앗이 죽지 않고 계속 자라다가 햇빛과 영양을 가시덤불에 빼앗겨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들을 더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크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씨를 뿌리면 7.5배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말씀을 듣고 잘 받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참으로 엄청나네요.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시큰둥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듣는 자 중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은 소수였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위로받았겠네요.
맞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열매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십시오.
아멘.
뒤이어 나오는 등잔대 위에 등불 비유와 측정하는 돼 비유도 모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기반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있는 등잔대 위가 등불의 제 위치인 거지요. 등불을 그릇이나 침상 아래 두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님,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 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널리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이고 비밀을 숨기기 위해 굉장히 조심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숨겨진 것과 감추어진 것도 결국 다 드러납니다. 바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 복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재차 강조하지요.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는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씨 비유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때라도 꿈이 있다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에게 위대한 꿈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12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변화될 세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12명도 결코 부족한 수가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은 오랜 시간 지나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싹으로, 다음에는 이삭으로,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낯을 대어 추수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작은 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씨에 담긴 꿈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기를 원하시겠네요. 시대를 밝히고 미래를 여는 꿈을 가진 자가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 볼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첫째, 작고 초라하고 힘든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고 초라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힘든 과정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주목했을 때 요한은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매기 어려운 아주 작은 존재이다 말하며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을 텐데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으로 예수님의 명성이 멀리까지 전해지긴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득권과 마찰을 빚는 적대적인 상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했겠습니다.
게다가 훈련받고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도 크지 않아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군요. 뿌려진 씨앗은 언제나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들이 와서 쉴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작고 초라하고 힘든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뿌려진 씨와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북조선을 덮을 것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둘째, 감추인 생명력과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 무려 3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작은 씨 안에 정말 엄청난 생명력과 가능성이 있네요. 겨자씨 하나를 그저 겨자씨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작고 초라하고 힘든 현실만 보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어봤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홀로 독점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충만이고 영광이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으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고 초라한 현실만 보지 않고 뿌려야 할 것을 뿌리고 심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시대를 밝히고 위대한 미래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아멘.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말에는 생각과 마음, 사상과 이념,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말은 선한 영향을 주지만 나쁜 말은 악한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었고 마음도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고된 사역 후 배 위에 있는 상태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와 침몰할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네요. 바다는 참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삶의 자원도 제공하는 유익한 곳이지만 이렇게 거칠고 갑작스럽게 삶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했다가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강풍 앞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고 따라서 숱한 풍랑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풍은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광풍으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야단 법석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네요. 얼마나 사역이 거대었으면 이러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잠에서 깨운 것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며 거칠게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따져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광풍만 보았고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풍랑을 바라보고서는 화들짝 놀라며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광풍은 어느 때처럼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지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참으로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람이 순식간에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져 버리다니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바람을 그치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에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죽음도 질병도 자연도 굴복해야 하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문제를 해결한 후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바다 위의 풍랑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일고 있는 풍랑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은 분명히 위대한 일이지만 더 위대한 일은 풍랑 가운데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경이로운 장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씨는 말씀, 뿌려진 토양은 각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밭, 돌밭과 같이 믿음이 옅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이 거친 마음밭, 그리고 좋은 밭 같은 마음밭 중에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근간이며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등잔대 위에 등불 비유와 측정하는 대 비유도 모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기반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릇이나 침상 아래 둘 수 없습니다.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의 비밀과 달리 감추어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바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아멘.
뿌려진 씨앗과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감추인 생명력과 가능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자꾸 초라하며 힘든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꿈을 꾸기를 바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고된 사역 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광풍으로 배에 물이 들어와 침몰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곤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은 광풍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셨고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풍랑과 같은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지 확인하게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은 귀가 아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등잔대 위에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은 바른 마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뿌려진 씨앗과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감추인 생명력과 가능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주어 좋은 밭이 되어야 함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것을 권면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다 광풍을 만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평온히 주무셨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음을 알려주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